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천주교 신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천주교와 화합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점점 더 많이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을 숭배하는 것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여러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천주교 예배인 미사, 그리고 천주교의 모든 제도를 진실되고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교회의 역사와 선교사의 헌신, 그리고 순교의 순환들을 뒤집어 놓아야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천주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다른 여러 종교에 비하면 천주교가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앞에서 이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나 선교사의 헌신 그리고 또 순교의 순환을 뒤집어 놓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온유 형제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처음부터 묵직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천주교는 그동안 가장 강력하고 끊임없고 거짓에 가득한 사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진정한 신자들은 개신교가 등장하기 전 이미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잔혹한 핍박과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네요.
네, 우리가 천주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이러한 분들의 피 흘림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이 2주간 우리는 이 천주교의 핵심이 되는 교리와 제도를 알아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행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그저 기독교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범주에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자, 그렇죠. 하지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먼저 천주교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세 가지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또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칭의 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천주교의 가르침은 성경과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는 이것을 공식화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천주교가 공식화한 구원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끝까지 선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비롭게 약속하신 은혜와 그들이 행한 선행과 공로로 하나님 스스로 약속하신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뭔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내용 중에 선행과 공로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네, 행위로 충족시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충족시켜드려야 하는 걸까요? 선행을 한 100번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면 한 1000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게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말 자체가 구원을 논하는 데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앞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반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천주교가 만들어낸 이상한 복음이고 구원을 얻기보다는 어쩌면 저주를 받게 할 뿐인 허무 맹랑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고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숭배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천주교가 말한 행위에 포함되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인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행위의 일부가 되고 또 성직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행위의 일부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천주교가 말하는 행위 중에 작은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종교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천주교의 성직자도 교황도 어떠한 자그마한 죄도 사해줄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취소할 권한이 그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천주교는요, 엄청난 발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연옥이라는 겁니다.
연옥에 대해서는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나눴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고 천주교에서 배워준다고 했었죠.
맞아요. 이 거짓된 교리가 그들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어떤 죄에 지배되고 불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행위로 의롭게 되는 교리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이런 두려움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 연옥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100번 하면 괜찮은 건지 1000번 하면 괜찮은 건지 10000번 하면 괜찮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이 연옥이라는 이 천국과 지옥 아니죠. 죽음에서 어떤 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그 중간 사이에 이 연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거짓된 꾸며낸 이야기. 이것을 천주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워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요,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비극적인 일을 천주교는 벌인 것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본질을 바꿀 수 없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주교가 이 말씀을 한다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토록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복음이 천주교에 의해서 거부된 겁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부패시키고 비성경적인 구원으로 대치시켰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됨과 공로로 인해서 얻는 구원으로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주교 교황이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은 천주교의 최고 권력에 있는 정치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이 교황의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도 천주교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중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고 종교개혁자입니다. 그가 쓴 교회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시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굳이 글에 남겼을까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도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 자리를 천주교 교황이 앉아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얀 후스는요, 교황도 또 성직자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들만이 교회의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얀 후스는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의 주권을 멸시하고 교황을 높이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직자들이 오히려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설교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어쩌면 당시 권력이 강했던 천주교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얀 후스는 그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단 선고도 받게 되고요. 1415년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자, 그리고 100년 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얀 후스가 흘린 피가 100년 뒤에 열매를 맺은 것이네요.
좋은 표현입니다. 이 100년 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얀 후스의 책 교회를 읽고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지금까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얀 후스의 주장을 가르치고 있었네.
알지 못했지만 한마디로 모두 얀 후스의 외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머리인 교황을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와, 교황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붙인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아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심지어 교황은요, 성경에 무엇을 보태거나 확대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교황은 비성경적이고 불경스러운 권위를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과시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침해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왜곡합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황권이 진정한 적 그리스도의 중심지라고 확신한다. 나는 적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의무가 없다. 그와 같이 나는 교황에게도 순종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과격하고 비판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 칼빈이 인용한 바울의 말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이와 동일한 이해와 해석은요.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의 다른 머리는 없다. 교황 역시 그 어떤 의무로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다만 그는 적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이다.
자, 그렇다고 이것이 교황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많은 거짓 교사들이 항상 존재해왔고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황이 그의 영광을 도적질하라고 교회를 그의 피로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가 모든 열방의 존경을 받으며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르라고 하며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그의 교회의 머리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교황은 누군가가 채워야 할 필요가 없는 이 권력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천주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소유하게 된 권력 때문 아닐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무참히 짓밟혀요.
처음엔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어졌어요.
자, 그 박해는요. 1, 2년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장장 250년간 이어집니다.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또 교회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세계의 변방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또 성도들은 지하에 땅굴을 파 들어가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250년 후 로마의 황제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교회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어요.
맞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고요. 기독교는 로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박해하던 종교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종교로 승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독교는요, 더 나아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대표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가 아주 커졌겠는데요?
그랬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곳곳에서 영주의 옆자리에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힘을 과시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겸손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권력은 자꾸만 사람을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 지도자의 자리를 탐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기만 하면 되는 일이니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결국 중세시대의 교회는요, 로마의 뒷받침을 받아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전쟁도 일으켰잖아요. 십자군 전쟁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며 젊은이들을 사제로 내몰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아랍권 이슬람 국가들과 기독교는 원수가 됩니다.
아직까지 그 대립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권력의 자리에 정점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교황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칭하면서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거둬야 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멋진 성당을 짓기 위해서도 헌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헌금들은 가난하게 농사를 짓는 신자들에게서 거둔 것이잖아요.
맞아요. 자신들이 낸 헌금이 교황의 배만 불리고 있으니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죠. 그것이 바로 연옥이라는 개념입니다. 연옥에서 구원할 길을 그리고 교황은 제시합니다. 무엇을 만들었나요?
아, 그 죄를 면제해주는 면죄부를 만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은 죄를 면제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성경에는요, 그런데 이런 연옥이라는 개념도 없고 면죄부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곳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때 얀 후스가 외쳤고 100년 뒤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고 친숙한 천주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참 문제가 많아 보이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작에는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해방이 있었어요. 250년간의 이 박해가 끝난 그 해방. 북조선 성도 여러분, 언젠간 북조선도 해방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음을 굳건히 잡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천주교의 교황과 성직자들처럼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올 때 북조선의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또 교회의 머리로 두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천주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천주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지만 확연히 다른 것이 천주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 같고요. 천주교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반만 알고 있고 반만 믿고 있고 반만 지키고 있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가는 진짜 신자로 잘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잘 가지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천주교랑 기독교가 비슷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천주교는 기독교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연옥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연옥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어떤 그런 물론 그런 것이 없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곳도 아니고 오직 그 사람,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 천주교의 다른 모습들을 조금 더 알아보면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주교의 더러운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모두 드러내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교황에서부터 성직자들, 또 그것을 믿는 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진리에 순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흔드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북조선의 해방의 날에 우리 북조선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신실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38살 레베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키시고 쓰러진 자들을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께 독일에서 여러분께 인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속히 오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환난과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가볍게 하시고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 한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북조선 성도님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강호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천국에 다녀왔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직접 읽거나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시중에 내가 본 천국 같은 제목의 책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부 교회에서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간증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간증에 대해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볼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또 천국에 다녀왔다는 것이 사실일지 경계심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았다는 천국에 관한 것들을 듣고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어서 신뢰하진 않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관한 신비로운 경험보다 성경이 천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간증은 참고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죠. 우리 모두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으니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두 분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주 확고하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천국을 봤다, 뭐 들었다 하는 체험이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제3환상인 큰성 바벨론에 대해 나누었죠.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 말해주고 있지만 주로 간접적인 언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에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제4환상의 내용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천국과 완성된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천국과 완성된 교회에 대해 다루는 이 부분도 이상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 큰 그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성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를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도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 21장 9절부터 22장 5절은 새 예루살렘 모습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바로 그런 구조입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습부터 세부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으니까 오늘 귀한 나눔을 통해 말씀으로 내가 본 천국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네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소멸하고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이 다시 창조된다는 뜻인가요?
하늘과 땅이 재창조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다고 할 정도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원의 새로움을 뜻하고 카이노스는 특징이나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가 확실하네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정도가 질적으로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구속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구속의 범위는 우주적입니다.
아무래도 구원하면 인간의 구원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주적인 구속의 범위가 보여주듯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시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인 만물을 구속하십니다.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재물로 인해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군요. 실제로 땅과 바다, 동식물들이 인간의 편리한 삶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무자비하게 파괴되는 많은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로 인한 자연 질서의 파괴는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 예로 탄소 배출 등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 기후변화로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잘 돌보는 일은 우리를 위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 스스로를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으로 현실적이네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 원인도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건 우리 삶을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게 될까요? 이곳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즉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먹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을 이기는 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을 받을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리고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형벌이인 둘째 사망을 받을 자들의 명단이군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하나님에 의해 목마른 자들, 이기는 자들은 이 형벌에서 면제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모습이 끝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확대하여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인데요. 먼저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크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6절, 17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크기가 144 규빗, 지금의 길로 환산하면 72미터인 성곽과 또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기초석과 열두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문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한 정육면체 모양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약 2,400km입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숫자들에는 상징적인 것들이 많은데 새 예루살렘의 면적에 대한 언급도 상징적인 숫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성곽 12 기초석 12 문, 성의 크기가 모두 12로 되어 있습니다. 12은 하나님 백성의 수, 교회의 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즉 교회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재료로 건축되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은 그것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곽과 성곽의 열두 기초석은 열두 가지 보석으로, 열두 문은 진주로, 성은 정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금과 보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죠.
목사님,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재료로 지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요, 가장 귀한 존재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가 금과 보석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각종 금은 보석을 많이 소유하고 권력과 지위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즉 교회를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이고 바로 그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보석들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모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네요. 새 예루살렘에는 인간의 모든 고통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죄와 죄의 결과로 생긴 저주와 비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더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더라.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살펴본 것처럼 살인, 강간, 강도, 사기, 절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두 영원한 감옥인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죄가 추방된 것이고 죄가 다시 기어 들어올 수 없는 범죄 없는 아름답고 진실되고 참된 것이고 완벽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없는 것이 또 있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가로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임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은 성전의 구조물 중에서 지성서뿐입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지성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성서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십니다. 땅의 성전은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과 우리는 한 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란한 빛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서정하기 위하여 있더라.
듣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생명수의 강은 무엇인가요?
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통해 만국이 살고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로부터 먼 훗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난 때인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능히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이 되어 흐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놀랍게도 모든 초목과 나무들이 되살아납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서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한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생명수는 모든 생명을 시작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나아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서 죽었던 것들을 되살리는 기능, 즉 치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수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명수의 강, 즉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에게 임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최초의 사건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성령은 죄로 죽었던 영혼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것을 믿게 하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죠. 성령에 의해 만물이 회복되고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로 충만한 삶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곧 영생이죠. 이 영생의 삶은 영원히 새롭고 영원히 풍성한 삶이 되겠네요. 참된 안식과 회복, 기쁨이 될 영생의 삶을 기대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사실은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된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교제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신 성도님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을 사모하며 인내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걸으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지전 성도님들, 요한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모든 만물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생명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따라간 자들만이 이곳에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하늘에서 새롭게 단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곽과 열두 기초석, 열두 문이 지극히 귀한 열두 가지 보석으로 지어졌고, 지성소 같은 정육면체 모양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찬란한 빛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며 더 이상 죄로 인한 눈물과 고통, 저주가 없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됨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아멘.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생명이 시작되며 만국이 살게 되었고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 성전 재건이 예언을 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죽어있던 것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명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도 풍성한 삶으로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인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통치하게 됨을 믿고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처음 하늘과 땅이 다시 있지 않았다고 말했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처음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구속의 역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곳에서는 오직 생명수이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자들만 살게 됨을 가르치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성곽과 열두 기초석 열두 문을 가졌고 지극히 귀한 열두 보석과 진주 정금으로 지어졌음을 알려주며 열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수를 상징하고 귀한 보석으로 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완성시키신 것에 대한 상징임을 가르치십시오.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과 저주 비참이 없고 또 성전이 없음을 알려주며 그곳에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영광의 빛으로 함께 거하시기 때문임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죽었던 것을 되살렸음을 알려주며 생명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남부터 더 풍성한 삶과 영원한 구원까지 인도하심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